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은 다른 모든 서신서에는 그 교회에 편지할 때는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꼭 덧붙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시급하고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어떤 고백도 생략하고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곧장 본론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그거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정도로 읽혀서는 좀 곤란한 표현입니다. 훨씬 더 그 격정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6절에서 이제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들이죠. 왜 다른 복음을 쫓느냐? 이제 7절로 넘어가면 다른 복음이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왜곡된 것이다. 8절로 가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왜곡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인데 너희들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절, 7절, 8절, 9절에 거듭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란 율법주의를 가리키는데요. 그 실체는 갈라디아서를 읽어갈수록 나중에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사람에게 좋은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뜻에 따르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께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대조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들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의 가치관을 따른 것,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조가 우리 너무나 명백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전혀 다른 교리, 전혀 다른 종교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떤 대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이 왜곡된 것, 원래의 것이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변하게 한 것, 왜곡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래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원래 받은 복음은 무엇인가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처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는 것과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것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받은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너무나 명백한 복음의 진리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구속사역이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증거하는 그 내용을 그들이 복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고 예수의 그 구속사역이 충분한 것이라면 인간편에서는 해야 될 것이 없는가?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 너희들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어떤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없다. 그리스도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하던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선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모습,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어떤 수준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무제한적인 것인지 무차별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막달라라는 지역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의 주둔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로마군을 상대로 해서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일곱 갈래로 정신분열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상태가 회복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여자는, 그 여인은 철저하게 망가진 여인이었고 회복될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전에는 하루하루 자기가 사는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죄악에 이끌려 다른 사람의 노리개로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찾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고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가장 경멸해 마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세리, 마태, 레위는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상종할 수 없고 가장 심각한 죄인으로 여겨지던 두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의 예만으로 부족할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죄악에 빠져 있었던 가장 피폐하게 망가져 있었던 사람들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찾아간 예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여 예수님께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쳤던 지역이죠. 페니키아 지역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리키는 그 지역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와왔던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도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갈릴리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광인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며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 광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지역에 세우시고 돌아오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누워서 지낸 지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는 일으키셨고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사 고쳐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제한적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차별적인 것인지가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이런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구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너무나 명백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고 완수하셔서 그 선언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제한적인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복음을 전한 최초의 복음 증거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듣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이 복음이 가지는 무제한적인 무차별적인 그 요소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불안이 이 속에 묻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인간 편에서는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제한이 없이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자 차별성이 사라져서 스스로 확보할 어떤 근거가 자기에게 있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가 늘 갖는 두려움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늘 확신에 차 계십니까? 늘 기쁨이 넘치고 늘 평안하고 늘 아무런 그 의심도 불안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나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실 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을 날마다 당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덜어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허니문이 짧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체험하면 잠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그 무엇도 내 삶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허니문은 짧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은 내 모습 속에서 심히 갈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다시 죄짓고 자책하고 뭐 하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만의 고민이었을까요? 복음을 처음 전해들은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형성하게 된 갈라디아의 교인들도 이런 고민들을 했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뭔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서 분명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의 신앙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란 예수의 그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인정합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최소한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 말을 잘 살펴보면 그 말 속에는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로만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불완전하다라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뭔가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내게서 생겨나지 않고 어떤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그 갈등이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 너희 몸에 표를 가져 그리고 외적인 증거를 한번 가져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지 말고 이방 사람들과는 같이 앉지 말고 죄인들과는 스스로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네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구원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쳤을 때 얼마나 솔깃했을까요? 그동안 확보되지 않았던 어떤 구별됨, 더 나아진 것 같은 느낌, 남들과는 좀 다른 경지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얻게 되었으리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세력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됐을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 다른 어떤 조건을 덧붙여 무언가 이렇게 기준을 더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이단이다. 그거는 예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렇게 뭔가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한 어떤 비유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로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비유로 되어 있고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풀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말을 듣다 보면 그들의 말이 좀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솔깃하게 되죠. 빠져들게 되죠. 그 논리가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돼서 이단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때는 꼭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은 뭔가 부족했다고, 예수만으로는 뭔가 모자란다고 꼭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르면 앞에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나름의 어떤 일관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서셔야 됩니다. 예수로 부족하다고 아 이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복음에 뭔가 토핑을 좀 더해서 복음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복음 자체를 왜곡해서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다라고 그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이론과 어떤 학설과 어떤 주장들이 나온다면 그런 주장들, 그런 학설들은 이단적인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적인 사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로 충분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구속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 역사상의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미 그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구속사역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왔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스스로 정죄받지도 죄책감에 함몰되지도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251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예수로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말이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말씀이죠. 그 어느 것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담대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랑이 위협받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조건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노력으로 그 확고한 것을 확보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름대로의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구별하여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들은 잘못된 시도다, 거짓된 시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신앙을 가졌으니, 내 믿음이 커졌으니 전보다는 조금 죄를 짓지 않겠지, 전보다는 조금 낫겠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죄가 내 마음을 파고듭니다. 더 예민하게, 더 아프게 그 죄가 감각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390면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할 테니까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 가운데서도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든 죄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부인하지 말고 나는 죄 안 졌다라고 이게 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다 고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안심이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나와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할 때 너희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죄를 지면 짓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큰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받는 그런 자리에서 나와 그런 자리에서 나와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로우신 선언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영광을 다른 것으로 타협하시거나 양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믿음의 토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래도 꿋꿋이 예수를 믿니? 예수님이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도 가지 않고 나 스스로를 죄책감으로 함몰되는 자리에도 나아가지 않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 라고 스스로를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신앙의 길로 정진하게 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 다만 책망의 말이 아니라 다만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전해들은 그 복음의 복된 선언이 얼마나 크고 넓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도 바울의 깨우침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는 모든 부족함과 어려움과 자책과 분노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풍성하신 것을 누리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